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 일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나를 발견하는 시기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상인이 한명 등장한다고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는 대상인들이 있었죠. 이쪽 이 대륙에서 저 대륙까지 이쪽에는 있지만 저쪽에는 없는 물품을 실어 날라서 큰 이익을 보는 대상인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후추가 되게 귀했어요. 남인도에서 나는 후추를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후추가 무게로 치자면 금보다 더 비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상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황금의 아이템이겠어요? 남인도 쪽의 후추를 이렇게 들고 배송량만이 맞나?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해서 이쪽에 갖다 주면 엄청난 마진이 난다는 거죠. 그 당시엔 그런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인도에서 생산하는 데는 후추를 인도 상인들이 이렇게 중동까지 갖고 왔겠죠. 그럼 아라비아 상인이 그거는 이 상인한테 사서 아마도 뭐 로마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뭐 터키나 유대 쪽에서 또 다른 상인한테 팔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그리스나 로마까지 가져가서 팔수 있는, 그럼 이제 큰 수익을 다 유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이런 구조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갖고 이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상인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후추를 예를 들어서 후추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유대 상인이 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엄청난 양의 후추를 구입을 한 거예요. 이 황금 아이템,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건데 얼마나 구입을 했어요? 1년을 팔아먹을 정도, 이게 엄청난 양을 구한, 1년을 팔아먹을 정도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이거 내가 로마로 가져가서 그리스 뭐 아테네로 가져가서 내가 그럼 1년 동안 팔아야겠다, 그런 게 엄청난 이윤을 남기겠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가 이 상인이 어떤 희귀 아이템을 내가 어렵게 구해서 저분이 이게 고가에 파니까 가서 이제 팔아야겠지? 와, 이제 난 신났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왜 이걸 허탕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기서는 완전히 싼 후추가 여기서 미친 듯이 비싸요. 그거 갖다가 팔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면 물량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원리가 그 당시에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얘가 비쌀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산지에서 아무리 잘 팔려봐야 생산이 조금밖에 안 되던가. 그쵸? 두 번째, 누군가 이걸 루트를 독점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막아놨던가. 세 번째, 이 이동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 손실률이 높던가. 그렇죠? 세 가지가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세 번째 이유가 되게 컸어요. 이 상인을 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요즘처럼 무슨 그냥 KTX 같은 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고 뭐 컨테이너를 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낙타에 이 말에 이걸 싣고 이렇게 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중간에 치안이 확보가 안돼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건 대상인은 자주 도적대의 표적이었어요. 대상인들이 이 도적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아니, 도적대들이 대상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걸 뺏으려고 맘먹고 있는 도적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국경지역이나 이동지역이나 뭐 경찰관이 있거나 치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엔 대상인이 스스로 군대를 어느 정도 용병들을 데리고 있는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위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길 자체가 험합니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려진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낙타와 말에 이걸 나귀 같은 게 싣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높은 골짜기를,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높은 산도 넘어가야 돼요. 험한 계곡물도 지나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아, 이 얇은 어떤 그런 계곡 사이 어디게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데 나귀 한 마리가 딱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귀 등에 있었던 물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곡물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말 한 마리가 떨어져. 그럼 그 말 등 뒤에 실려 있는 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길 자체가 되게 험했어요. 그렇게만 험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요. 사막이나 광야 구간을 지나야 되는데 그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날씨를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을 잃었는데 물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만약 여기에 바닷길이 포함되어 있으면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지면 그냥 다 소멸되는 거고요. 중간에 내가 어떤 그 야영지에서 뭐 짐승떼들을 뭐 이렇게 그 짐승을 만나도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가는 이 과정이 이 상인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거 물건을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물건을 파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거기에 물건을 팔고 여기서는 물건이 비싸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우냐면 이 상인의 핵심은 어떻게 이 과정을 견뎌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 과정을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지금 물건을 샀으니까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팔기만 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뭘 생각 안 해요? 이 중간에 엄청난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되지도 않았는데 자랑을 한다는 거지. 그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야고보가 이 예를 들은 이 상인의 모습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요. 자만의 문제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계획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야고보는 얘기해요. 이건 세 가지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준비를 못 합니다. 내가 A라는 곳에 출발해서 B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는데 과정에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준비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말에 도적지를 만들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용병을 구해야겠다.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주말에 길이 되게 험할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내가 잘 챙겨놔야겠다.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나귀 한 마리 떠내려 가면 내가 이거 얼마나 끝장인데, 그러니까 나귀 때를 내가 당장 경비가 많이 들을 때 나귀를 되게 많이 사서 나귀 한 마리당 짐을 되게 줄여야겠다. 나귀가 힘들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너무 많이 실었다가 떨어져 버리면 끝장이니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준비란 걸 할 수 있어요. 준비로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많이 대처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문제는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이 커집니다. 자만한 사람은 절망이 커져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이 커져요. 여러분, 자만이 커질수록 그 높이만큼 절망이 깊어져요. 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확 무너지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가 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 안 될 때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해가는, 대응해가는 태도로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냥 내 계획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계획이 좀만 틀어져도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이 너무 깊어져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좀 구별해서 얘기하면 세 번째,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좀 당연하다. 내가 도적을 만날 확률이 더 높고 안 만나면 감사한 거지. 내가 나비나 뭐 이렇게 낙타를 잃어버릴 확률이 좀 있지. 아예 안 잃어보면 행운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좀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태도가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일을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뭘 찾아요? 원인을 찾죠. 누구 때문에 이 잘못이 일어났는지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중간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해요. 부모 탓을 하건 자기 탓을 하건 뭐 누구 탓을 하건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탓을 하는 동안 이 원망에 빠져서 못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문제 해결, 그런 일은 생긴다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라도. 그리고 누군가 또 잘못을 해요. 항상 그건 상수예요. 나도 잘못을 하고 부모도 잘못을 하고 친구도 잘못을 하고 동료도 잘못을 하고 원래 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인생에 잘못을 하지. 그 아무도 내 인생에 잘못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누구도 나 자신 포함해서 누구도 잘못을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시간을 더디 보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자만의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훌륭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만하는 사람, 자기 계획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내 손안에 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계획이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될까요? 네 번째, 하나님께 귀 기울임이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계획 안에 인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인도하심도 받고 내가 보호하심도 받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용기도 얻고 내가 소망도 구하고 위로도 얻고 내가 열어서 출발하지만 저기로 정말 도착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할까 해서 인도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얻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내 계획에 딱 붙잡히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계획에 자만하느라 귀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 실패에 실망하느라 귀 기울이지 않고요.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원망하느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십니까? 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 귀 기울이는 것들이 없다는 게 자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 계획의 인생이 내 계획 미안해요. 인생에 내 계획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이렇게 헷갈려. 내 계획에 인생이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담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언과 격려를 들으려고 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런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마음을 먹는 겸손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수 있는 예로 다른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납송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보시면 바울이 죄수가 돼서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쫙 압송되는데 그 과정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풍랑을 만나죠. 성경은요 이 풍랑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이요 13절부터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엔 좋았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해변 가까이 가고 행선하더니라고 나와요. 오 바람 눈앞에 바람이 되게 좋으니까 이 바람을 타고 가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계획을 딱 세우고 자신감 있는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합니다. 갑자기 태풍이 닥치기 시작해요.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바람을 맞고 내가 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풍이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이제 밀려 다니고 뒤집어지지 않는 다행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만 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요 방향 이런 거 생각 못 하고요 이렇게 떠밀려 가면서 뒤집어지지 않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간신히 하루 그 다음에 보면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줄을 잡고 선체를 돌려 감으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연장을 다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심히 에스테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버리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연장을 내리고 그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시군 보고 다 내리고 이제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다가 아 이러다 뒤집히겠구나 싶으니까 그 다음에 뭘 버려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요. 근데 이 짐을 버리고 뒤집히겠구나 싶으니까 배에서 쓰는 기구들까지 다 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버려요. 풍랑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그 다음 보면 여러 날 동안 별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을 그대로 있으면 군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렇죠? 해와 별이 보이지도 않고 큰 풍랑이 계속 있으니까 희망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풍랑이 닥쳐서요. 내 처음에 내 방향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엔 뒤집어질까봐 물건을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다 버려서 배고프고요. 완전 이런 상황에 갇혀요. 그렇죠? 누가?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만난 바울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하죠. 무기력해요. 내가 죄인이어서 아 저 배를 안 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타야 돼요. 그럼 풍랑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막 풍랑아 잔잔하라 그래서 잔잔해져요? 아니에요. 지금 며칠째 풍랑이 부는데 이리 떠밀리고 저리 나뒹굴고 바로 현실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풍랑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풍랑 속에 던져져서 이리 구리고 저리 구르는 게 지금 바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쵸? 구원의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끝났구나. 이 환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랬어요. 그 며칠은 어떻게 했는데? 저희가 들게 한 줄 알고 우리 잘 될 거다 라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완전 절망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귀 기울이죠. 바울은 귀 기울여요. 맨 처음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바울은요 하나님께 9절에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과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에게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화물과 백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에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바울이 이걸 알았어도 못하는 무기 풍랑이 있었던 걸 알았어도 이걸 자기가 안 타지 못하는 죄인이 끌려가는 무기력함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귀 기울였죠. 뭘 알고 있었어요? 풍랑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알고 당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완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져라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과 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라고 수용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귀 기울이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 뭘 들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무기력했어요. 바울이 끄떡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 태풍 후반부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뭘 봐요? 희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때로 태풍이 닥친다고요. 그 태풍이 내 계획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나를 완전 떠밀려봐요. 난 그냥 환경이 떠밀려봐요. 환경이 떠밀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던져져 있어. 그냥 던져만 있어. 떠밀려오는 과중에 내 재능도 다 잃어버렸고 역량도 다 잃어버렸고 그렇죠? 정서적인 에너지도 다 잃어버렸어. 먹을 음식도 없고 뭘 해나갈 기구와 도구도 없어. 그래서 아, 내 희망이 다 끊어졌구나.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 계획을 확신했던 사람은요, 이때 절망해버려요. 근데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때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려움이 올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쵸?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죠? 상황의 말씀 듣고 아 저는 이게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중심을 잡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계획대로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허탕한 자랑을 자랑하는 상인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바울처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와 위로 가운데 주님의 주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3월 첫째 주 설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의자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내가 되게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나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여나 내가 밖에서 감염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폐를 끼치는 사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어느 날 그냥 일이 닥쳐왔어요. 풍랑처럼, 환란처럼. 갑자기 우리가 여기 던져졌고요. 우리가 세웠던 많은 계획은 되게 자연스럽게 제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별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 특별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미약함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약하니까요. 그리고 환경에 담겨있고요. 국가에 담겨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바다 위에 돛단배를 띄우고 사는 사람들과 같아요. 바다 위에 띄우는 돛단배와 같아요. 평온할 때는 내가 바람 잘 타는 기술이 있고 그쵸? 내가 더 잘 펴는 기술이 있어서 가는 것 같죠. 왜?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잘 불어주니까 하지만 큰 파도가 닥치거나 바람이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회복합시다. 인생 앞에 갖고 있었던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 계획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미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 인생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상인이 거기까지 가는데 위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위기가 때때로 닥쳐오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혹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에서 아 이때에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내가 신앙이 좋건 좋지 않건 중보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산이 멈춰주기를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확산이 멈춰주기를 그리고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 번째 가장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네 번째 이 땅에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같은 질병의 고통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 긍휼의 의지를 같은 마음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5분이라도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광고의 말씀으로 광고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종종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저희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이 기회에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경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풍랑 앞에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청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듣고자 하오니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저희 남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지고 있는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얻으시고, 이미 병상에 누워 고통하시는 것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치유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들이 나눠지는